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오미크론의 전염력과 심각성 여부를 파악하려면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미크론에 대한 미국의 대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미크론은 북미 대륙에도 상륙한 상황입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29일 오미크론 감염자 2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타와주 출신으로 최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여행객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미크론은 지난달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이번 달 남아공에서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체코 등 유럽 국가들과 호주, 이스라엘, 홍콩 등 최소 15개 국가에서 확진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브라질, 유럽연합 등은 아프리카 남부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했고 일본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올해 전 세계 관광업계의 손실이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UN이 29일 전망했습니다. UN 세계 관광기구는 올해 국제 관광객이 팬데믹 전인 2019년 15억 명보다 70에서 75% 감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관광업계는 코로나로 가장 심한 피해를 본 분야 중 하나이며 지난해 손실액도 2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N 세계관광기구는 현재 전 세계 국가의 21%인 46개 국가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고 55개국은 관광객들의 입국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N 기구는 성명에서 전 세계 불균형한 백신 접종률과 변이 바이러스가 관광업계의 느리고 취약한 회복에 더욱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28일 전략폭격기와 공중급유기 등을 동원해 타이완에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중국 군용기 27대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이에 전투기를 긴급 출동시켜 중국 군용기에 경고하는 한편 방공미사일로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측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들은 타이완 남동부로 비행한 뒤 태평양을 지나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6일에도 폭격기와 전투기 등을 동원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 중국의 타이완 인근 공중 무력 시위 빈도가 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란 핵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복원을 위한 협상이 오늘 오스트리아 빈에서 5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 간접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란은 2015년 핵합의를 체결한 당사자들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과 직접 대화합니다. 핵합의 복원과 관련해 이란 측 협상단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2017년 이래 도입한 모든 이란 제재를 해제하라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유럽 측은 이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서방 외교관이 밝혔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과 독일 등 6개국이 지난 2015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 대가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타결됐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합의가 불공정하다면서 지난 2018년 일방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했습니다. 이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고 이란은 이에 우라늄 농축 등 핵 관련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과도정부가 카타르 도하에서 유럽연합과 27일과 28일 이틀간 회담을 열었습니다. 탈레반은 오늘부터는 도하에서 미국과 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유럽연합과의 회담에서 탈레반 대표단은 공항의 운영과 유지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양측은 아프간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유럽연합 대외관계청이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한국의 항구도시 부산 앞바다에 미래형 도시가 건설됩니다. 이 도시는 주거 공간과 주요 시설들이 들어선 여러 섬이 모여있는 육각형 모습의 수상도시인데요. 2030년을 완공 목표로 최근에 UN 헤비타트와 미국 기업 오션익스 또 부산시가 양해각서를 맺으면서 공식 발표됐습니다. 해수면을 따라 움직이는 강한 부력의 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 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홍수도 막고요. 바닷잔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고 태양연료 전기도 생산하고 그 바닥에서는 다시마와 조개 등 해산물 양식 기능을 갖춘 미래형 친환경 도시의 조감도도 공개를 했습니다. 유엔의 해상도시 건설 계획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 된 해수면 상승으로 세계 각국 해안도시가 물에 잠기거나 물속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동안 태풍과 바다 또 물을 다스려왔던 많은 건축 경험과 기술을 쌓아왔던 인구 34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 부산이 미국 뉴욕과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등 후보 도시를 제치고 최고의 적합지로 선택이 된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 위기에 물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려는 것이 미래형 수상도시 모델을 준비하는 이유라고 UN 헤비타트가 설명했습니다. 약 2억 달러의 건설 비용을 예상하는 부산 앞바다에 들어설 미래형 해상도시, 5등급의 태풍도 견딜 수 있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손톱을 예쁘게 관리해주는 속성 네일 살롱을 찾아가 봤고요. 진짜 자동차보다 비싸다는 핫윌 장난감 자동차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핫윌의 모든 것을 모아둔 박물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30일 화요일 북한은 흐리고 모든 지역에 비나 눈 내립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50mm 정도, 눈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으로 5에서 30cm, 황해도는 2에서 7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주말 사이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삼지연은 아침 영하 5도, 김형권 회사는 4도, 중강이 3도고요. 강계가 0도입니다. 평양 5도, 신의주 1도, 개성 4도에서 시작하고요. 함흥이 4도, 청진 1도, 장전은 7도입니다. 낮 기온은 삼지연이 낮 최고 영하 1도입니다. 계산이 영상 1도, 신의주 3도, 평양 6도, 개성 9도, 함흥이 8도, 청진 4도, 원산 10도, 가장 높은 곳은 장전 영상 12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리고 오후에는 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먼바다 쪽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2에서 4.5m로 먼바다 쪽 그리고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새로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이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나라가 이 남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을 봉쇄했습니다. 이란 핵합의 복원협상이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작됐습니다. 터키 화폐인 리라와 가치가 폭락하면서 터키 제약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주말 동안 세계 관심, 새로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됐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새로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고했습니다. 이 새로운 변이는 애초에는 누라고 불렸는데요. 나중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를 우려 변이로 지정하면서 여기에 오미크론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오미크론은 그리스 문자인 알파벳인 O를 말합니다.
네. 자,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면서 지금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등장한 델타 변이가 강력한 전염력으로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큰 피해를 줬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에 국제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델타 변이를 뭐 몇 배나 능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오미크론의 이 단백질 변이 구조를 들여다본 과학자들 예상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아닌데요. 또 감염된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적이지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남아공 과학자들은 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의 증상이 경미하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가벼운 두통이나 몸살, 피로 등 증상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자, 오미크론이 처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확인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전 세계 곳곳에서 감염자 소식이 있더군요.
네,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요. 남아공, 보츠와나,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이스라엘, 호주, 캐나다, 홍콩, 벨기에, 덴마크 등 13개 나라에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네덜란드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왔다고요?
네, 모두 13명이 나왔습니다. 최근 남아공항에서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 내린 승객 약 600명 가운데 61명이 코로나에 걸린 걸로 확인됐는데요. 이 가운데 13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예. 자, 네덜란드 말고도 유럽 내 다른 나라들에도 이 오미크론이 번지는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이 네덜란드처럼 많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몇 명씩 감염자가 나와서 해당 나라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감염자는 대부분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미국에서는 아직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접국인 캐나다에서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곧 이 감염자가 나오리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백악관 최고 의학 자문역이 28일 미국 MBC 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에 이미 오미크론이 상륙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면서 상황이 다급해졌고 많은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중단시켰죠?
그렇습니다. 영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이 남아공을 포함해서 레소토, 보츠와나 등 특히 남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항공편 운항을 전격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의 발이 묶여버렸는데요. 일부 국가들은 아예 외국인 입국을 막기도 했습니다.
예, 예. 어떤 나라가 그런 조치를 했습니까?
네,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이스라엘이 이미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2주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모로코도 29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역시 2주 동안 전면 중단시켰고요. 일본 역시 외국인들의 신규 입국을 사실상 제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치를 최소한 한 달은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많은 나라들이 남아프리카발 항공편을 중단시켰는데 자,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남아공 정부는 항공편 중단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남아공이 스스로 이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전 세계에 알렸는데 항공편 운항을 모두 막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자, 여행 규제에 대한 WHO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너무 과잉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직 이 오미크론에 대한 이 자세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앞선 조치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자, 새로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을 대책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전문가들은 역시 현 상황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단계에서 가장 유효한 대책은 백신이라는 겁니다.
네. 자, 오미크론이 나온 남아프리카 지역은 그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낮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남아공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 비율이 20%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이 변이 나오 바이러스가 나올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네, 자 기존에 나와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들이 오미크론의 효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을 막을 수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백신 제조사 가운데 하나죠. 이 모더나사는 이 오미크론에 대처할 새로운 백신을 10년 초까지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란 핵합의 복원협상이 시작됐네요.
네,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현지 시각으로 오후 1시부터 이란과 이란 핵합의 당사국들이 복원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핵합의 복원협상은 지난 6월 이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이제 5개월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예, 이번 협상이 이란 핵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란 핵합의가 어떤 내용인지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네, 뭐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2015년에 이란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그리고 독일과 핵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참고로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인데요.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면 이란에 부과했던 경제 제재를 모두 풀어준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거기에서 탈퇴를 하면서 핵합의가 좌초될 위기를 맞았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에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협상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이란이 이걸 거부하고 핵합의를 점점 무력화하는 조처를 시작한 바 있는데 그러자 핵합의 당사국들이 이란과 핵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네. 자, 핵합의를 무력화하는 조처라고 하셨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네, 핵합의가 원래 이란의 우라늄 농축 농도와 양을 제한했는데요. 이란은 농축 농도를 높이거나 농축량을 점점 늘리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거기에다 또 추가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강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핵합의를 점점 무력화했습니다. 네.
자, 이번 협상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타결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 사이에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네. 자, 복원협상에서 이란이 요구는 어떤 걸까요?
네, 미국과 유럽 나라들이 대이란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지 합의가 가능하다는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현재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이 원유 수출길이 막히고 해외에 있는 자산이 모두 동결돼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의 요구는 다르죠?
그렇습니다. 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먼저 이란이 핵합의 요구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은 그간 협상 복원 문제를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걸 거부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그동안 유럽 쪽 당사국들만은 협상했고요. 이번에도 미국과 직접 협상하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은 이란과 핵 협상과 관련해서 뭐 다른 조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말리 이란 특사가 지난달 25일 이란 핵 활동이 진전되는 것에 대비한 알려지지 않은 대안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고요. 또 지난 주말에는 협상이 실패하면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터키로 갑니다. 터키의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리라화가 올해 달러화 대비 38% 그리고 유로화 대비 32%까지 폭락했습니다.
아니, 리라화가 왜 이렇게 가치가 급락하는 겁니까?
네, 터키 중앙은행이 계속 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면요. 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이 증가해서 물가가 오르고 또 외국 외화 대비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합니다.
네네.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데 터키 중앙은행이 왜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까?
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현 대통령의 압력 때문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일반적인 경제 이론을 음모론이라고 반발하면서 이 고금리가 고물가를 유발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중앙은행 총재들을 경질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터키 기준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15%입니다. 이 터키 중앙은행이 지난 9월 19%에서 18%로 기준금리를 낮췄는데요. 10월에 이걸 다시 16%로 내렸고요. 또 지난 19일에 15%로 1%포인트 내린 겁니다.
네. 자, 달러화 대비 리라화 시세 어떻습니까?
지난 23일 기준으로 1달러 대비 13.45리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후 26일에는 달러당 12.41리라로 고시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면요. 사회 전반에 혼란이 벌어지죠.
네, 전문가들은 특히 이 리라와 급락이 외국인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무역 적자 등으로 촉발된 게 아니라 에르도안 정부 정책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터키 국민들에게 더 큰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이미 제약업계 등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제약업계가 타격을 받으면 뭐 약을 생산한다든지 살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어려워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터키인들은 리라와 폭락으로 수입 의약품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이 중단되면서 약품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약업계는 어린이약을 비롯해서 감기약이나 당뇨약, 혈압약 등 일부 품목은 앞으로도 몇 달간 사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건강이나 생명과 직결된 약품들일 텐데 구할 수 없다면 이거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스탄불의 한 간호사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뇌성마비와 간질을 앓고 있는 10대 아들을 위해 모든 곳을 다녀봤지만 약을 구할 수 없었다며 언제 다시 약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정부가 연방 부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하는 기업에 부담하는 비용을 인상할 방침입니다.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문을 연 오프라인 매장 수가 폐점하는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석유 시추와 관련해서 새로운 방침을 밝혔네요.
네,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공공토지와 수역에서 석유나 가스 등을 채굴할 경우 기업에 부과하는 비용을 늘리는 방안을 미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부지에서 기업이 시추를 하려면 돈을 더 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연방 내무부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연방정부의 이 석유 가스 시추를 위한 임대 프로그램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수준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납세자들에게 공정한 보상도 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석유 시추 사용료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연방 공공용지에서 화석연료를 채취할 때 기업은 전체 이익의 12.5%를 정부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무부는 사유지나 주정부 부지에서의 시추 사용료 수준으로 비용을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시추하기 앞서 환경부담금 규모도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추 비용을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된 배경이 있겠죠?
예, 보고서는 공공토지와 수역, 야생구역에서의 석유와 가스 채굴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보건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유색인종이 환경오염 피해에 불균형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따라서 정부의 석유가스 프로그램에 근본적인 재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비용 인상이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때 발랜드 내무장관은 26일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기후변화의 직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무부는 공공토지와 수역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납세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돌려준 한편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는 데 대한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추 비용을 얼마나 올리는지가 관건이겠네요. 내무부가 이 내용 밝혔습니까?
구체적인 비율이나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민간연구소인 미래를 위한 자원의 연구 내용을 인용했는데요. 기업 비용을 현재 12.5%에서 18.75%까지 올리면 오는 2050년까지 정부의 매년 10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가져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만약 사용료를 25% 수준까지 올리면 그 규모가 매년 2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뭐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세수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시추 사용료 인상 방침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의 석유 천연가스 산업을 대표하는 미국 석유협회는 정부의 방침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미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석유 개발에 더 큰 비용을 요구한다면 국내 유가 상승을 가중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환경단체 쪽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환경단체 쪽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조처가 너무 약하다는 주장인데요. 이 생물학적 다양성 센터 측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이런 미미한 변화는 의미가 없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공공용지에서의 시추 완전 금지를 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정부 소유의 모든 공공토지와 수역에 대해 석유와 가스 채굴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는데요. 이에 따라 시추를 위한 신규 임대를 중단했고요. 또 당국의 기존 체계에 대한 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내무부의 이번 보고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결과물인데요. 당초 내무부는 초여름에 이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연기한 끝에 이렇게 연말이 돼서야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예. 자,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도 이 석유 시추와 관련한 결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멕시코만 일대에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허용하는 조처를 단행했습니다. 내무부는 지난 17일 8천만 에이커, 그러니까 약 32만 4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석유, 천연가스 회사들에 임대하기 위해 입찰을 내놨고요. 주요 석유 회사들이 일부 지역을 낙찰 받았는데요. 정부는 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시추 임대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네. 자, 비록 시추는 다시 허용을 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죠.
맞습니다. 할랜드 장관도 따라서 시추 사용료 인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또 화석연료보다는 풍력과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연방 부지에 임대함으로써 미국 공공용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대목은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6일 금요일이었죠. 자, 올해 블랙프라이데이의 매출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매년 블랙프라이데이가 지나고 나면 얼마나 물건이 많이 팔렸는지가 관심사입니다. 해마다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유통 분석 업체인 어도비 애널리스틱스는 올해 블랙프라이데이에 미국인들의 온라인 쇼핑 구매액이 총 89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먼저 지난해하고 가까우니까요. 먼저 비교를 해볼까요?
예,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쇼핑 규모는 90억 달러였으니까요. 올해 조금 줄어든 겁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건 올해가 처음인데요. 이 하루 전인 추수감사절 당일에 온라인 쇼핑 금액은 51억 달러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예. 자, 온라인 쇼핑의 지갑을 연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이 미국인들이 예년보다 온라인 쇼핑을 일찍 시작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어도비 측은 분석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현재 물류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물류 대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연말에 원하는 상품을 얻지 못할 걸 우려한 미국인들이 이르면 9월이나 10월부터 연말 쇼핑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물류난을 걱정한 기업들이 그러니까 연말에 가까울 때 해야 되는 할인 행사를 예년보다 더 빨리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소매협회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60% 이상이 추수감사절 이전에 이미 연말 쇼핑을 시작했는데요. 어도비 측은 기업들이 할인 혜택을 이미 시작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블랙프라이데이에 온라인 판매가 줄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장 판매는 어땠습니까?
예, 센서매틱 솔루션의 이 매장 유동량 분석 결과 블랙프라이데이 매장 방문자는 지난해보다 약 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보다는 약 28% 감소한 수준입니다.
네. 자, 미국 사람들에게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뭐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다가 매장 문 열리면 그냥 막 물 밀듯이 들어가는 모습인데 올해도 그랬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전에 이런 쇼핑데이라는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몇 년간 추수감사절 당일에도 문을 여는 상점이 점점 늘어나면서 뭐 추수감사절부터 많은 쇼핑객이 매장마다 붐볐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이 코로나 감염 우려와 이 인력락 등으로 이 많은 상점이 추수감사절에 문을 닫으면서 또 매출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이 블랙프라이 데이에 매장을 찾는 사람이 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물류난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의 배달이 지연될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매장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고요. 또 배송비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매장에서 가져가는 픽업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앞으로 연말까지 쇼핑 시즌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인 월요일, 뭐 미국은 오늘입니다만 사이버 먼데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름처럼 사이버 먼데이는 온라인 중심의 행사인데요. 연휴 이후라 재고는 한정돼 있지만 할인폭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자, 어도비는 올해 사이버 먼데이 매출액이 102억에서 11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방금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쇼핑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매장 판매 늘었다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인들의 이런 쇼핑 경향 변화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예, 올해 새해로 문을 여는 매장 수가 문을 닫는 매장 수보다 더 많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시장 조사업체인 IHL 그룹 분석 결과를 인용해서 지난 2017년 이후 폐점 매장 수가 개점 매장 수보다 많았지만 올해에는 개점 상점 수가 4,300개가량 더 많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7년부터 올해 전까지는 그러니까 문을 닫는 폐점되는 매장 수가 더 많았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폐점되는 매장 수는 개점 매장 수보다 약 1,100개가 많았고요. 2019년도에도 폐점 매장 수가 650개 정도 더 많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새롭게 이 매장을 연 곳이 많았다는 겁니까?
예, 신규 매장 개점을 이끈 건 대형 유통체인입니다. 특히 눈에 띄게 매점 매장 수가 늘어난 곳은 주로 저가 제품을 판매하는 달러트리와 달러제너럴인데요. 자, 올해 달러제너럴은 1,000개 이상의 매장이 그리고 달러트리는 약 500개 매장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뭐 백화점이나 특수 재화 매장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백화점이나 특수재화 매점의 경우는 아직 폐점 매장 수가 개점 매장 수보다 약 470개가 더 많습니다. 지난해에는 폐점 매장 수가 개점 매장보다 6,800개 정도 더 많았는데요. 1년 만에 그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든 겁니다.
예, 참 새롭게 매장을 여는 매장 개장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는데요. 먼저 온라인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을 바로 이 오프라인 현장 매장이 충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자, 운동용품 전문 판매 체인점인 딕스의 경우 매장에 운동화, 뭐 야구방망이 등 단순히 제품만 진열해 놓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제품을 시연해 볼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뭐 야구 배팅 케이지라든지 모의 암벽 등반 시설 등을 만들어 놓고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제 업체는 이런 체험형 매장을 800개 이상 더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일단 써보고 나서 구매하라는 얘기군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지난 2010년 온라인에서 시작한 남성 의류 전문 업체 언터킷 역시 이런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업체 대표는 원래는 오프라인 매장을 열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후 제품을 직접 입어보고 또 만져보고 구매하고 싶단 고객들의 요청이 이어져서 현재는 90개 달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고요. 뭐 2, 3년 뒤에는 15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 매장이 온라인 매장의 활동을 좀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이 더 커졌다. 뭐 이런 설명도 있더군요.
예,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의 역할이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자, 매장이 물류 허브로서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온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자신의 주문한 상품을 직접 찾아가거나 이를 반품할 때 바로 이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 자, 오프라인 매장이 이렇게 늘어나는 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도 한몫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온라인 매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온라인에서 광고를 하려면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에서의 검색을 위한 비용과 또 컨텐츠 제작 비용 등이 들어가는데요. 이 신문은 소프트웨어 회사 프로핏웰의 분석을 인용해서 지난 5년 동안 이 비용이 50% 가까이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상품 배송 비용 역시 이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이 중앙 물류 창고에서 상품을 운송하는 비용보다 고객과 가까이 있는 각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배송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설명인데요. 자, 가령 대형 유통업체 타겟은 각 매점에서 고객에게 배송하는 비용이 중앙 창고에서 배송하는 비용보다 평균적으로 40%가량 저렴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이어집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미국 여성들에게 있어 손톱과 발톱 손질은 일상적인 미용 관리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손발톱을 관리받을 수 있는 네일 살롱도 동네마다 쉽게 찾아볼 수가 있지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네일 살롱을 찾기를 주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손톱 관리사와 가까이 마주보고 앉아 손질을 받고 또 밀폐된 공간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네일 살롱이 등장했다는데요. 최첨단 컴퓨터 기술과 인공지능으로 탄생한 네일 살롱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몇 분 만에 끝나는 로봇 네일 살롱.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만의 남쪽 끝에 위치한 실리콘밸리는 첨단 산업의 산실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은 물론 크고 작은 중소기업이 대거 몰려있는데요.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비롯해 각종 첨단 기술이 바로 이곳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직원 대신 로봇이 있는 네일 살롱이 있다고 합니다.
It would make me feel guilty and frivolous.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레누카 업티 씨는 손톱 손질받는 걸 좋아하지만 동료들에게 네일 살롱을 간다고 말하는 건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손톱 손질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말하는 게 왠지 미안하고 또 사치스러워 보일까 봐 염려가 됐다고 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보통 네일 살롱에 가면 예약을 해서 가더라도 원하는 색을 고르고 색을 칠하고 말리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한 시간은 훌쩍 지나가고요. 또 사람이 직접 작업을 해주다 보니 비용도 적잖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레누카 씨는 시간도 비용도 절약되는 로봇이 운영하는 네일 산업을 구상하게 됐고 동업자와 함께 클락워크라고 하는 네일 살롱을 열게 됐습니다.
We call it quick serve beauty. So the idea is express beauty routines for people on the go.
클락워크는 신속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레누카 씨는 말했는데요.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이 좀 더 손쉽고 빠르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보통 네일 살롱에 가면 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커다란 의자가 여러 대 놓여 있고 손톱 관리 책상도 있고요. 손톱 관리 직원들이 1대1로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로봇 네일 살롱은 한적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직원은 한 명도 없고요. 이 자판기처럼 생긴 기계만 여러 대 놓여 있는데요. 바로 이 기계 안에 손을 넣으면 로봇이 알아서 손톱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기계에 있는 두 대의 카메라가 손톱 하나당 100장의 사진을 찍고 그럼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이 사진들을 조합해 3D, 즉 3차원 모델로 구현하는데요. 이렇게 컴퓨터가 손톱을 인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초라고 합니다.
And then that gets shipped to our algorithms, and that's what we call the path plan.
이렇게 부호로 인식된 손톱 모양은 이제 실행에 들어가는데 일명 경로 계획을 분사구로 보내면 뾰족한 분사구가 이 손톱의 모양에 맞춰 색을 발라준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작은 손톱에 색을 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정확도겠죠. 그런데 이 로봇은 손톱 가장자리 0.3mm 내로 매니큐어를 발라줍니다. 물론 이렇게 기계를 이용하다 보니 기존의 작은 병에 담긴 매니큐어는 사용할 수 없다는데요. 그래서 업티시는 기계용 매니큐어 카트리지까지 개발했다고 합니다. 마치 전문가가 바른 듯한 결과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Alright. Here we go.
하지만 로봇 네일 살롱이 미용업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로봇 기술 전문가인 앤드라 케이 씨는 지적했습니다.
And it's the reliability and the ability to deal with variation that separates a
신뢰성과 변화 대응 능력이 단순한 발명과 성공한 로봇 기술 업체의 차이를 만들어낼 거란 겁니다. 로봇 네일 살롱의 창업자인 레누카 씨는 로봇의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기존의 네일 살롱과의 차별성으로 승부를 건다는 계획인데요.
We will never be like the sit down, relax artistry of a nail salon.
기존 네일 살롱처럼 편안하게 앉아 느긋하게 손톱 손질을 즐기는 그런 미용실이 아니라 필요할 때 와서 신속하게 관리만 받고 나가는 경험을 고객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클락워크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이런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현재 호텔과 고급 백화점, 쇼핑몰들과 지점 개설을 타진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진짜 차보다 비싼 핫휠 장난감.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림이나 책, 우표같이 시간이 흐르면 가치도 함께 올라가는 수집품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미 동부 메릴랜드주에 가면 장난감 자동차를 수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루스 파스칼 씨는 어릴 때부터 핫휠이라고 하는 작은 모형 자동차를 좋아해 모으기 시작했다는데요. 핫휠은 미국의 장난감 회사인 마텔이 1960년대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모형 자동차죠. 중년이 된 브루스 씨는 현재 핫휠 전시관을 운영할 정도로 많은 종류의 장난감 모형을 보유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가치가 큰 핫휠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그마한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자 선명한 분홍색 미니카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Well, the rarest Hot Wheel in the world is the pink rear-loading beach bomb.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핫휠이라는 핑크색 비치밤 레어로더라고 설명하는 브루스 씨. 비치밤은 1969년에 폭스바겐사에서 만든 미니버스 모형으로 전 세계에 약 50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핑크색은 딱 두 개만 있고 또 하나는 특이한 바닥을 가진 걸로 알려졌는데 자신이 소유한 비치밤이 바로 그 특징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핫휠이라는 겁니다.
It's not for sale unless you give me $1 million.
브루스 씨는 이 핫휠은 판매용이 아니라며 100만 달러 정도 준다면 모를까 그 이하로는 팔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요. 무려 22년 동안 소장해온 핫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난감 모양이 실제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훨씬 더 비싼 건데요. 브루스 씨는 핫휠은 단순한 장난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I call it the East Coast Hot Wheels Museum. It's a 4,000 square foot building with 20 foot ceilings.
메릴랜드주 게이더스버그에 자리 잡은 자신의 전시관 이름을 미 동부 핫휠 박물관이라고 지었다며 박물관은 핫휠이 그려진 엽서와 그림 포스터, 풍선껌, 미용용품, 도안 원본 등 핫휠과 관련 있는 모든 자료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물관이 찾은 오티 하룬 씨는 전시품들을 자기의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했는데요. 브루스 씨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통틀어 최고의 핫휠 수집가일 거라고 주켜세웠습니다. 브루스 씨는 최고로 치는 핫휠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Rarity, desirability, and condition.
희귀성과 소장할 만한 가치, 그리고 상태도 중요하고 거기다 특별한 사용까지 있다면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브루스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일하면서 대부분의 여유 시간은 핫휠에 쏟아붓고 있다고 했는데요. 7살 때부터 취미로 시작한 핫휠 수집은 현재 7,000점이 넘어 박물관을 가득 채우고 있고 이 장난감을 좋아하던 소년은 이제 최고의 핫휠 수집가가 돼 있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단어들의 결합인 연어, collocation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collocation is two or more words that often go together.
연어란 종종 같이 다니는 두 개 또는 더 많은 단어들의 결합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ense of humor.
유머 감각.
Free time.
자유 시간.
One way to improve your collocations is by reading and listening to English as often as you can.
연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할 수 있는 한 영어를 자주 읽고 듣는 것입니다.
In time, you will recognize which words we usually put together.
머지않아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주로 함께 붙이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짝을 이루는 단어들의 결합인 연어, collocations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단어의 결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비슷한 뜻을 가진 다른 단어를 사용할 경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완벽한 의미 전달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의 경우, 속성 음식 패스트푸드의 경우는 퀵이라는 단어도 빠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원어민들이 패스트푸드가 아니고 퀵푸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make, 만들다라는 단어도 다른 여러 단어와 함께 쓰이면서 make a decision, 결정하다, make a call, 전화를 걸다,
make a call
등의 의미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원어민들은 이런 단어들의 조합을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익혔기 때문에 따로 문법을 공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지만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은 많이 듣고 많이 읽는 노력을 통해 습득해야 합니다. 다음 문장을 듣고 몇 개의 연어가 사용됐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morning, I took a shower at 8 a.m. Then, as I was making the bed, I could hear heavy rain outside. I checked the weather and saw it was going to be a cold, wet day. So, I put on some warm clothes.
오늘 아침 저는 8시에 샤워를 했습니다.
This morning, I took a shower at 8 a.m.
그리고 침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폭우가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Then, as I was making the bed, I could hear heavy rain outside.
저는 날씨를 확인하고 춥고 축축한 날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I checked the weather and saw it was going to be a cold, wet day.
그래서 따뜻한 옷을 걸쳤습니다.
So, I put on some warm clothes.
There are at least four collocations here.
여기엔 적어도 네 개의 연어가 있습니다. 목욕하다.
Take a shower.
따뜻한 옷.
Warm clothes.
침대 정리를 하다.
Make the bed.
폭우.
Heavy rain.
이 네 개의 collocations, 연어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is morning, I took a shower at 8 a.m. Then, as I was making the bed, I could hear heavy rain outside. I checked the weather and saw it was going to be a cold, wet day. So, I put on some warm clothes.
에브리데이 English, VOA 매일 영어. 오늘은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기 위해 단어들의 결합인 collocations, 연어가 사용된 문장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